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중심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앞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큰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가 너무 상세하고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이 이 다니엘서 기록이 다니엘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던 시대가 아니고 이 일이 다 이루어진 뒤에, 이런 역사적 사건들이 다 이루어진 뒤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기록은 예언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니엘서든지 성경의 어떤 기록이든 성경은 다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 하는 것을 성경이 입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 무슨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것을 보면 그거는 고대 이집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대 이집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쓴 거다 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고대 바벨론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맞은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 그랬는데, 사실 궁정벽이 석회벽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그 석회벽 아래 있었던 사람이 아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붉은 벽돌로 되어 있다, 이거는 이 예배당 안에 서서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바벨론 궁궐을 발굴했을 때 그 바벨론 궁궐의 벽이 다 그렇게 회반죽으로 칠해져 있는 석회벽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그 시대 문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를테면 바벨론의 달력 체계들 같은 거 나와 있고, 우리 두라신상에 두라 평지에 세운 그 신상이 높이는 60규빗이고 넓이는 6규빗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 싫어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 싫어하고 7자 좋아하죠.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슨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보면 4층은 없고 F층 뭐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좋은 일은 다 8에 맞추어요. 우리는 7자가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8자가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한 행사를 다 무슨 8일 8시에 해요. 8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선물도 8개를 주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게 문화적인 거거든요. 바벨론은 6을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6에다가 뭐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거는 바벨론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도 다니엘과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다니엘은 처음 포로가 됐는데 아마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인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도 다니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은 후대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에 살았던 옛날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요 조심스럽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이 최소한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지난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가 발전해요. 처음에는 환상이 어떻게 뭉뚱그려져서 보여졌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더 명확하고 더 뚜렷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가 계시가 발전하도록 그래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더 선명하고 더 뚜렷하게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자라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를테면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외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바사는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하는 것처럼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넷째는 더 부요해서 헬라 왕국을 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왕들이 누구냐, 남방왕 북방왕이 누구냐, 뭐 이런 거를 성경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가지고요 상당히 분명하게 이거를 밝혀내었어요. 오늘 다니엘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거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거기 이게 이 다리오 원년에 이 고레스 3년에 주어진 그 환상인데, 사실 그 이후에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후에 세 명의 왕이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헬라 왕국을 쳤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예요. 헬라 왕국을 공격한 이 사람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인데, 역사 속에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헬라 왕국 그리스 지역을 침략해가지고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결국 알렉산더한테 패배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페르시아가 그때 이후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마 이 사람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7장에서는요 7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7장 6절 다니엘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두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마 이 날개가 네 개가 있고 머리가 네 개 달린 이 표범 같은 짐승이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8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이 있다는 것은 아주 뚜렷한 힘의 어떤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 달리는 이런 염소는 이 얼마나 이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세력이 확대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아마 이 순염소가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 같고, 8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해 났더라. 이 순염소, 그래서 한창 강해질 때 꺾이고 다른 뿔 네 개가 나는 이 사람을 아마 다니엘서에는 알렉산더,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고대 근동을 다 점령하고 내처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다가 32살에 죽었거든요. 한창 강성할 때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왜 거기에 자꾸 네 개가 자꾸 나오느냐 하면 오늘 11장 4절에서도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이 나라가 네 개로 갈라졌어요. 알렉산더의 네 명의 장군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을 다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다스렸는데 지난주일 오후에 그 잠깐 지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 저쪽 소아시아 일부는 리지마쿠스 또 마게도니아 헬라는 카산더라는 장군이 또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는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또 이집트는 포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이 네 명이 알렉산더가 정복한 헬라 제국을 다 나누어서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시리아의 이 셀류커스 왕조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이에는요 전쟁도 빈번하고 이집트를 토대로 한 프톨레미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자리를 잡은 셀류커스하고 전쟁을 어디서 벌였느냐 하면 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이게 통로인 거예요, 통로. 통로. 그래가지고, 이게, 북방왕, 남방왕이 서로 맞붙어 싸울 때는 이게 다 이스라엘 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정략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몇 해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또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으로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나중에 결국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 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미리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느냐 하면 세상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실 때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말해요. 뭐를 기준으로 남쪽이고 뭐를 기준으로 북방일까요? 뭐를 기준으로 남방이고 뭐를 기준으로 북방일까요? 이 기준이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남방, 북방 이렇게 말해요. 역사의 중심이 어딘가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남방왕, 북방왕이라. 순념소가 왜 서쪽에서 옵니까? 다니엘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념소가 헬라 제국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할 때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은 전쟁터에 불과하고 그리고 사실상 다니엘이 끌려가거나 에스겔이 끌려가거나 사실 이거는 다 강대국의 전쟁 사이에 휩쓸려가지고 사실 그것도 바벨론이 쳐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쟁에 휩쓸려서 끌려간 거거든요. 사실 가나안 땅은 역사 속에 전혀 중요한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척박하고 너무 조그만하고 뭐 볼품이 없는 나라였거든요. 진짜 전쟁은 남쪽 이집트 세력과 북쪽 메소포타미아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주변 중에 주변이에요. 그저 휩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래 싸움에 휩쓸린 새우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연약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이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운영,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해서 그냥 무너지는 것 같은데,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재미있고, 또 이게 얼마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전율을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돌멩이 같은 건데요, 그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한 분 같은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역사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남방왕 북방왕, 이게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배경일 뿐이고 엑스트라일 뿐이고, 진짜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주목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다 고백하고 늘 그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